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또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추운 새벽 공기를 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정말 추운데 또 우리 기도재단을 쌓으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네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를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이 일으키신 또 하나의 대적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었습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아주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일찍이 건축 사업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서 이 솔로몬이 감탄해서 직접 이 감독자로 발탁한 인물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도 인정한 인물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었겠죠. 이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이 부지런히 일 잘하는 것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이 부역을 감당하는 자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벌인 이 많은 건축 사업은 이 백성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었고 건축 총감독자로서 여로보암이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 세력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돌려서 나중에는 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믿었던 신복의 괘씸한 배신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이방 아내들을 통해서 우상들을 들여온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반역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 솔로몬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숨겨진 이 메시지를 읽어야만 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 반역의 큰 그림을 전해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였습니다.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 본문은 여로보암과 이 아히야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들의 만남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두 사람만 들에 있었다는 말이 묘한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그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었던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히야는 자신이 전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라에 반역하는 아주 위험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여로보암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만난 이 아히야는 자신이 입고 온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그중 열 조각을 줍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솔로몬 다음 때에 이스라엘이 진짜 남과 북,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그 유다로 갈라지죠. 그리고 다음 절에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도 설명합니다. 33절부터 36절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으로 갈라지게 해서 솔로몬 사후에 이 여로보암에게 이 북쪽을 주려는 것은 결코 여로보암이 의롭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여로보암에게 해주는 까닭은 너도 알아서 잘하라는 경고적인 암시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후손 왕들의 왕위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37절부터 39절까지 여로보암에게 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한지라. 이 다윗이나 이 솔로몬의 그 왕국의 운명이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여로보암 왕국의 운명도 그의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의 가문도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이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순종하며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후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과 그의 후손들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오히려 솔로몬의 후손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끝내는 외세에 멸망당하고 말죠. 결국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후손 왕들에 보면은 나쁜 왕들도 있었지만 정말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후손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39절을 보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여로보암에게 좀 북이스라엘의 이 열지파도 언젠가는 다시 솔로몬의 후예인 다윗 왕조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라고 암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통일시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솔로몬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잠시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잠시 징계의 매를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즉시 환난에서 구해주십니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이 있은 직후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주하죠. 솔로몬이 왜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아히야의 예언이 있은 뒤에 여로보암이 본격적으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추종 세력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살아 생전에는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반란을 대응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알아차리고 회개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핍박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물리적인 힘으로만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을 죽이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더 급한 것임을 솔로몬이 모르고 있었어요. 솔로몬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를 털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반란을 자연스럽게 진압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지 않으면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솔로몬의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나온 에돔 왕자 하닷과 수리아 왕 르손과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처럼 무서운 대적들이 솔로몬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처세술이 좋아도 힘을 가진 자에게는 항상 대적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내가 뛰어나서 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그런 위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나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대적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솔로몬처럼 본능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인간적인 소리를 최대한 절제하고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도 모르고 있던 죄들을 회개하며 원망하지 않으며 진실하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인가가 중요한 것,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누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가, 겸손한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에게 오늘 보는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